여러분, 이제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찾아옵니다. 항상 이렇게 보내는 입장에서만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이제 오늘이 제 고별 설교입니다. 저는 오는 주일인 17일에 이제 지난 13년의 사역을 뒤로 하고 이제 내일 교회를 사임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제가 사임을 한다고 하니 이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묻습니다. 그럼 이제 어느 교회를 가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합니다. 그냥 쉽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적잖이 좀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크게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잠시 쉬어가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은 되었기에,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와 또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말 바른 방향이 맞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한번 쉬어가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 끝에 이제 사역을 잠시 좀 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 건강도 조금은 좀 챙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뚱뚱해졌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15kg를 더 쪘더라고요. 이제는 정말로 조금은 건강도 좀 챙기고 조금 저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고자 합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역을 좀 마무리하게 되면서 이제 내일 교회에 있었던 날들을 한번 돌아보게 되니까 정말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왔더라고요, 이제 내일 교회를. 그러니까 거의 한 30년이 넘는 시간을 제가 이곳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시간들을 좀 곰곰이 되짚어 보니까 들었던 생각은, 정말 나에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희 가정이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있을 때, 그때 이제 저희가 교회를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이제 일대 목사님이셨던 김성동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선고난 훈련과 이런 말씀을 늘 하셨고, 그 말씀이 좀 의지가 되어서 좀 힘든 시기들을 좀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축복의 터전, 이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고 또 이제 선교, 이제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들에 또 헌신할 수 있는 그 기치 아래에서 참 저희 가정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치유와 회복을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한 10년을 넘게 살려달라고 기도했는데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복도 주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도 그렇고 또 제 여동생도 뭐 그렇고, 뭐 비록 아직도 뭐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제 여동생 초롱입니다. 기억하시죠? 초롱인데 이제 시집 갔습니다. 시집을 가서 이제 자기 남편을 데리고 저희 가정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좀 말씀을 전했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을 해 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좀 하나님의 그런 회복을 경험하고 우리가 이제는 조금은 설 수 있게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런 하나님의 복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믿음의 가문이 되면 좋겠다, 그런 내용으로 좀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10년 동안 저희 가문의 기도 제목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일어나면 좋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으로 한 2, 3년 전부터 또 지금까지 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또 기도의 탑을 쌓으면 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계속 기도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좀 어떻게 응답하실지 한번 제가 한번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저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한 기도는 한 10년 정도는 해봐야 어떤 하나님의 의도와 또 그분의 어떤 바람들을 조금 이제 깨달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기본 10년 이상은 잘 인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제가 사역을 좀 다시 원점에서 다시 돌아보고 또 방향성을 좀 점검하기 위해서 이렇게 쉬어가는 단계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어디에서부터 다시 스스로를 좀 돌아보고 좀 방향성을 좀 설정할 수 있을까? 그렇게 돌아보니까 역시 가장 이렇게 훌륭한 이정표는 역시 말씀이죠, 말씀. 여러분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목회자라는 옷이 늘 제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어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래도 제가 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이렇게 끌려와서 이렇게 그래도 지금껏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목회 사역을 이어오고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그 목회자가 되기까지 또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큰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 청신대 들어갈 때 등록 뭐 합격은 했는데 등록금 낼 돈도 없었거든요. 수중에 100만 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또 채워지게 돼서 또 학교도 다니게 되고 또 이렇게 목사 안수도 받게 되고 또 이제 또 훌륭하게도 또 내일 교회에서도 사역을 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제 장가도 갔으니까요. 정말 돌아보면 참 귀한 시간이었고 행복한 시간들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제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이렇게 그래 내가 그러면 목사 안수를 이제 받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했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 이거였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내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기도를 제가 했었습니다. 참 재미가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의 연속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한 1년에 가까운 시간을 제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는 뭘 하면 됩니까? 내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그래서 이제 기도하고 나서 받았던 말씀 한 1년 정도가 지난 이후에 받았던 말씀의 본문이 이제 오늘 말씀의 본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만 할 수 있는 그런 적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분의 부르심을 받아서 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모든 신자들에게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의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부르심 안에는 그분이 부르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라시는 그분의 뜻과 바람들이 내포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말씀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제 2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 그분의 그 부르심의 방향성이 어디를 향하고 있나 하면 말씀은 선명하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바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제 당시 저에게 주었던 그 위로와 평안을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아, 하나님은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 괴로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그런 안도감이 저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만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바람이냐?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하나님의 복이 또한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에게 우리가 받았던 이 놀랍고 귀한 하나님의 복들이 흘러가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또한 바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을 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저의 목회와 또 저의 삶의 태도가 정말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회가 또 저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짐이 되면 안 되겠다.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리어 나의 목회와 나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오신 또 우리 내일의 성도님들께서는 좀 어떠하신 것 같습니까?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그런 복들을 좀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누군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복들을 또 경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누군가가 행복해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도리어 내가 가면 사람들이 피하고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사람이 갈라지고 또 내가 가면 화기했던 분위기가 어색해지고 또 갈등이 생기고 부딪힘이 생기고 그러한 일들을 또 경험하고 계신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저의 삶과 목회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장애인들을 섬길 때에 적어도 이곳 교회에서만큼은 그들의 장애가 되지 않고 또 이곳에서만큼은 우리 지체들이 자유를 누리고 행복한 경험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제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혹자는 제가 사역을 그만두는 것이 장애인 사역이 힘들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지쳤던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 이 장애인 사역은 저에게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목회라고 하는 이 메마른 길에서 만난 오아시스와도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우리 사랑부와 라파부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고갈되고 소진이 된 것은 장애인 사역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안 그래도 어머님들 중에 또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 애들과 또 우리 라파 지체들은 제 목회의 인생 경험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난기도를 간 것 이상으로 귀한 경험이었고 복된 만남이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들을 만나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생에 한 번은, 여러분들의 생에 한 번은 우리 사랑부서와 라파부서를 한번 섬겨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되신다면 주일날 한 시간만 봉사한다 이런 생각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장애인분들 중에 정말 외로운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들을 섬기시게 된다면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그분들의 사연들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잘 한번 경청해 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이, 이렇게 사지육신 멀쩡하게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를, 또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를 여러분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한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깝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곳이 우리 사랑부서와 라파부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역지원서가 나가고 있는데 아직 섬길부서를 정하시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한번, 일평생에 한 번은, 단 1년이라도 좋으니 한 번은 우리 사랑부와 라파부서를 한번 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사역을 잠시 쉬어가는 시간을 가진다고 하니까요, 앞으로 제 목회의 진로를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얘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섬겨본 적도 없고 또 사역으로 연결되어 본 적도 없는 그런 분들께서 이렇게 기도를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분들께서 그래도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그런지 그래도 최근에는 또 앞으로의 목회의 진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좀 진지하게 생각도 많이 하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바라셨던 모습이죠. 바로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바람들을 제가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돌아오게 되는 그 지점은 어디인가 하면 다시 한 영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내가 다시 시작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한국교회는 유례없는 큰 위기 앞에 봉착해 있습니다. 여러분, 통계를 보면 여러분 주일날 현장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응답한 크리스천의 수가 이제는 한 500에서 600만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충격적인 것은 그 중에서 한 100에서 150만 명 정도는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천지도 전화하면 자기가 크리스천이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이제 주일날 이렇게 현장에 있는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은 이제 400에서 450만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천만 성도를 자랑하던 이제 한국교회는 그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굉장히 어려운 시국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소위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성도죠. 안 나간다고 교회를, 가난한 성도죠. 그러니까 분명히 믿음이 있다, 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교회를 나가지 않는 성도가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코로나 전에는 100만 명 정도로 추산을 했는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이제 200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지만 그들을 향한 교회의 움직임들은 생각보다 활발하지 않다는 생각에 저는 다시 좀 그들을 좀 찾아가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최근에 들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죠. 한 영혼의 가치를 더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다시 한 영혼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부터 목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은 소망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 또 한 영혼, 좋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 이런 말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돈이 안 되거든요. 한 사람이 귀하기는 한데 제 사례를 책임져 줄 수 있겠습니까? 제 가정을 돌봐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그래도 제가 그런 기도를 오랜 시간 동안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목사님들이랑 경쟁하기 싫습니다. 좋은 자리 있으면 그 목사님 다 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다른 목사님들 밟고 더 좋은 곳에 서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물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겠지만 근데 그러고 보니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도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고 저도 이제 책임을 져야 할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제 생부 얘기를 거의 하질 않았어요. 이 시간 처음으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저의 생부는 정말 이제 무책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혼자 가정의 생계를 다 책임지게 만들고 밖으로만 다니셨던 그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세울 가정에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제 가족들에게는 주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모양 좋게 목회만 하면 좋겠지만 저도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겠기에 제가 결국에 선택한 저의 목회 진료는 자비량 목회입니다. 바로 낮과 주중에는 저도 다른 성도들과 같이 일을 하고 저녁과 주말에는 한 명씩 찾아가 볼 생각입니다. 생각보다요, 우리 주변에 우리 자녀분들 또는 가까운 분들 중에 젊었을 때는 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최근에 교회를 나오지 않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과 목회자들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져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조직교회를 좀 내려놓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가 찾아가는 목회를 하고 싶다. 마치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온 산을 다니고 그렇게 양을 찾으면 기뻐하듯 그런 목회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네 형같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하고 상담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밥도 먹고 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상한 사람 있으면 쉬어갈 수 있는 그런 목회를, 그런 사역들을 제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좀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요, 그러려면 먼저 자비량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도 오늘도 기술을 배우고 왔어요. 어디서 제가 뭘 한다고 하면 한 번만 도와주세요. 네. 현재 계획은 한 2년 정도를 바라보고 자비랑 목회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자비랑 목회에 대해서 아직 한국교회는 생소한 개념일 수 있지만 이미 서구권 교회에서는 지금의 한국교회처럼 전임으로 목회만 하시는 분들의 비율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7에서 80%, 캐나다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라 하더라고요. 그 이상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주중에는 다른 일들을 겸하여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이미 서구권 교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교회도 앞으로는 저와 같이 자비랑 목회를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이 나올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앞으로도 비록 사임은 하지만 내일 교회 계속 나올 겁니다. 샬롬부도 나중에 갈 거고요. 그래서 같이 목사했던 분들 다 다시 우리 교회 오라 그래가지고 저도 샬롬부서에서 이렇게 즐겁게 안 그래도 제가 이렇게 주일날 또 내일 교회를 계속 오겠다고 하니까 지난 주일날 이제 영상팀과 이제 송년회 자리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성도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계속 나오실 거면 작가 좀 하시라고, 작가. 네. 그리고 목사님도 사역 지원서 쓰면 안 되겠냐고. 또 사랑부 교사분들 중에는 사랑부 교사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던데, 일단 제가 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좀 소진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채우고 나서도 또 좋은 소망하는 마음이 생기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당장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지금도 사랑하는 누군가가 또 교회를 잘 나오다가 또 나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한번 연락 주세요. 뭐 편하게 차 한 잔 정도는 마셔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번 찾아가서 또 이렇게 그런 아픔들, 또 그런 고민들, 그런 것들을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데요. 고별 설교라고 해서 사실은 뭐 말씀만 담백하게 전하려고 하다가 저를 위해서 염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염려하시게 두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 스케치 작업입니다. 스케치만 이렇게 한 거예요. 정확히 이것이 어떻게 어떤 색이 입혀지고 또 어떻게 이게 완성이 될지는 아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이유는 혹시 생각이 나시면 또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바람들이 있기에 또 고별 설교를 빌어서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또 현재 생각하는 그런 목회의 진로와 방향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하셨던 대로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